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느니 내가 나를 사람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공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숫염소 중 얼룩물이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끌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 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근대 세계사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루즈벨트, 처칠, 히틀러입니다. 모두 2차 세계대전 당시 국가 최고의 통치자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수수께끼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사람을 기술한 글을 읽어드릴 텐데 누가 누구인지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사람, 부패한 정치인과 결탁한 적이 있으며 점성술로 결정을 내리고 두 명의 부인이 있으며 매일 줄담배를 피우고 하루에 아홉 내지 열 병의 마티니를 마신다. 둘째 사람, 회사에서 두 번 쫓겨난 적이 있으며 정오까지 잠을 자고 대학 때 마약을 복용했고 매일 한 번씩 위스키 4분의 1병을 마신다. 셋째 사람, 전쟁 영웅으로 채식만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필요할 때만 맥주를 조금 마실 뿐이다. 불륜은 한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애인만 사귀었다. 누가 루즈벨트고 처칠이고 히틀러일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사람은 비슷하니까 세 번째 사람부터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전쟁 영웅으로 채식만 하고 담배도 안 피고 필요할 때만 맥주를 조금 마실 뿐이다. 분류는 한 적도 없고 죽을 때까지 단 한 명의 애인만 사귀었다. 바로 히틀러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죠. 정말로 위대한 정치 최고 지도자가 될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요즘 같아서도 대통령이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독일을 온 세계를 비극의 운명으로 몰아간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반면 첫 두 사람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어 보이는데 첫 번째가 루즈벨트, 두 번째가 처칠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손을 들어주셨고 두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이 세 분의 삶을 생각하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좀 당혹감이 생깁니다.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게 아닌가라는 유혹도 받습니다. 이러한 당혹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명쾌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막 사는 것 같지만 정말로 지혜로운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찾아보며 앞으로 남은 한 해, 축복의 한 해의 삶, 지혜로운 삶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는 마지막 절인 43절 같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몇 번 언급해드렸지만은 제가 설교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편지를 씁니다. 이번에는 LA에 사는 제 오랜 친구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일 위에는 그날 설교 본문 중에 한 기절을 적습니다. 무엇을 적었을까요? 당연히 43절. 제 친구가 지금 부동산을 하고 있는데 저는 친구를 축복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의 하이라이트이기에 자신 있게 그 말씀을 적어보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그러면 이 사람이 곧 야곱이 왜 이렇게 번창하고 부자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본문 말씀의 배경부터 말씀드리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쫓겨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하죠. 뭐 거의 다 아실 줄 압니다. 그곳에서 라반의 두 딸을 아내로 얻습니다. 11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나중에 한 아들이 더 생기지만은 11번째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고향으로 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두 아내도 얻고 11 아들을 얻었으니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갈 야곱이 아니죠. 30절 말씀.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어쩔 수 없이 라반은 협약을 맺습니다. 32절 말씀.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무늬가 있는 것은 다 자기의 품삯이 되겠다고 야곱이 말합니다. 야곱이 무슨 꿍꿍이 속이 다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라반도 쉽게 이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힘이 있는 자가 라반이니 라반도 무슨 계획이 있었던 것은 당연하겠죠. 라반도 생각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것을 가려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축은 야곱에게 맡깁니다. 왜냐하면 라반은 그동안 잘 보아왔습니다. 야곱의 손과 발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게 잘 되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것은 야곱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야곱의 것은 자기 아들들에게 맡깁니다. 자기 아들들이 맡으면 결과가 뻔한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주 라반은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말이 있는데 야곱도 꾀가 많은 뛰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쩔 수 없이 야곱은 아무 반항도 못하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묵묵히 라반의 양과 염소를 치기 시작합니다. 야곱의 마음은 당연히 자기 가축에 가 있겠죠. 야곱은 꼼짝없이 당했습니다. 남 좋은 일만 해주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터로 나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느낌이었을 줄 알고. 그런데 야곱은 이상한 놀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37절 말씀부터 보면 야곱은 푸른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껍질을 벗깁니다. 하얀 무늬를 냅니다. 푸른색 가지의 껍질을 조금 벗겨서 하얀 무늬를 내게 되면 푸른색과 흰색이 아롱진 나무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가지를 양과 염소가 물을 먹는 물가에 세워놓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보면 놀렸을 줄로 압니다. 쟤는 양을 치면서 무슨 저런 이상한 짓을 하니? 형에서는 사냥꾼이었는데 쟤는 집에서 여자애처럼 저런 장난만 했나 봐. 그런데 5개월 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양들이 새끼 베는 기간은 5개월이라고 합니다. 가지 앞에서 새끼를 벤 양과 염소들이 얼룩얼룩한 새끼를 낳기 시작합니다. 현대과학으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장면이죠. 얼룩무늬의 가지를 보면서 새끼를 베게 했더니 얼룩무늬 양과 염소가 나왔다? 몇몇 기독교 과학자들은 이렇게 대답하는 것 같습니다. 유전자에 우성과 열성이 있는데 열성 유전자가 숨어져 있다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아무리 그래도 가지 앞에서 새끼를 뵌다고 그런 조화가 이루어진다고 말하기에는 과학적으로는 조금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꼭 설명이 되어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과학의 개념으로 항상 설명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가 그러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상한 놀이를 한 지 5개월 후부터 하얀 양과 염소에게서부터 아롱진 새끼들을 낳기 시작합니다. 얼룩이가 나오면 라반의 양, 곧 무늬 없는 양과 구분을 해놓기 시작합니다. 자,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원래부터 아롱진 양과 염소, 곧 야곱의 가축은 누가 길렀을까, 기르고 있습니까? 라반의 아들들. 반면에 라반의 양과 염소는 야곱이 기르고 있습니다. 야곱의 것은 계속 라반의 아들들 손에서 야곱의 것으로 남아있고 라반의 것은 야곱의 손에서 야곱의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었는데 나는 놈 위에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 라반이 야곱의 것을 야곱이 치게 하고 자기의 것을 자기 아들에게 맡겼다면 그래도 자기 것은 유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제안한 사람은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라반이었습니다. 라반이 제 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라 하지만은 그 다음 이야기는 암만 읽어도 좀 가슴이 아픕니다. 41절 42절 말씀.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큰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 라반에게서는 설상가상으로 좋은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야곱이 어떻게 되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의감에 불타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앞으로 사랑과 정의의 삶에서 멀어지고 야곱처럼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저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 야곱처럼 되어라. 야곱에게 배워라. 야곱에게 배울 게 무엇일까요? 한국의 골프계 여왕 박세리가 부진에 빠졌을 때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항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다른 건 다 가르쳐 놓고 왜 쉬는 법은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골프에 지쳤다. 이제 골프에서 잠시 빠져나오고 싶다. 나는 골프 말고 다른 일상생활을 즐기는 게 필요하다. 박세리보다 더 성공했던 사람들의 삶을 보면 박세리의 고백이 이해가 됩니다. 타이거 우즈와 잭 니클라우스는 정말로 유명한 골프 왕들인데 이들은 낚시광입니다. 이에 견주고 있는 필 미컬스는 시간이 나면 개인 비행기를 조종하는 파일럿으로 변신합니다. 여자 테니스 세계 1위였던 마티나 힌기스는 대회에 출전할 때 가장 먼저 주변 승마 클럽을 물색했다고 합니다. 쉬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노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린 시절을 지낸 분들은 논다는 말에 많은 거부감을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놀이임. 그리고 이 놀이는 평생 따라갑니다. 어릴 때 재밌게 잘 논 아이들이 잘 성장합니다. 요즘 어른들도 스마트폰을 즐기는데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하지 않은데도 많이들 사용합니다. 스마트폰은 제 보기에는 어른들의 장난감이 된 것 같습니다. 신기한 듯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노는 많은 어른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의 상상력을 되찾고 있습니다. 인간을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죠. 호모 사피엔스. 그 중에 하나가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입니다. 최근에 제가 읽은 책 중에 하나가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라는 책이었습니다. 재미있게 사는 사람이 성공한다. 한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가 대학을 가는 과정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을 보고 학교를 그만둡니다. 혼자서 독학하면서 재미있게 삽니다. 그러면서 검정고시로 좋은 대학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모든 사람들에게 재미있게 살라고 외치며 다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나요? 우리는 모두 호모 루덴스, 놀이하는 인간. 야곱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진정한 호모 루덴스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은 자신 있게 자신의 몫은 아롱진 양과 염소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이 자기에게 무늬가 없는 양과 염소만을 맡겼습니다. 야곱은 주어진 환경에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자신의 놀이를 창조합니다. 푸른 가지를 잘라 아롱진 가지로 만들어 냇가에 세웁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놀이를 하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기특하게 보았습니다. 야곱의 놀이에 하나님께서 동참하십니다. 야곱을 위하여 아롱진 양과 염소를 많이 낳게 합니다. 라반의 집은 야곱의 놀이터가 된 것입니다. 그 놀이터에서 하나님도 함께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아롱진 양이 태어날 때마다 야곱도 즐거워했고 하나님도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놀이를 강조하는 분들이 요즘 이런 말을 만들어놓은 것 같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고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야곱에게서 배워야 할 모습. 야곱은 세상의 한계를 도리어 놀이터로 만들어가는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을 놀이터로 만들었지만 라반은 야곱을 착취하는 착취장으로 만들려고 하였습니다. 물론 야곱에게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라반의 가축을 자기 것으로 삼는 것까지는 좋은데 튼튼한 것만 골라서 자기 것을 만드는 건 좀 아쉽습니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그 후에도 많은 시련을 당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야곱의 놀이를 좋아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길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로 생각하든가 착취장으로 생각하든가. 착취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세상을 한계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착취를 합니다. 착취의 시작은 결코 악한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세상을 한계로 보기 때문입니다. 반면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 안에 무한한 가능성을 봅니다. 한계를 넘어서 놀라운 상상력으로 사물을 대합니다. 아이들의 세계를 계속 마음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놀이터로 생각할 때 무한한 가능성을 안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놀이가 5개월 후에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놀이는 현재 놀아서 즐겁고 그러나 또한 미래의 수확이 보장돼 있어서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착취장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것을 언젠가 뺏어서 놀이터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이것을 증언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놀이의 힘을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세상을 놀이터로 여기며 기쁘게 살아가나요? 아무나 세상을 놀이터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이 누구보다도 세상을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슴에는 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곤 했습니다. 에서에게 쫓겨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이 말씀을 믿었기에 자기가 어디를 가든 그곳을 자신의 놀이터로 만든 것입니다. 라반이 하나님의 약속을 파괴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얻기 위하여 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나뭇가지 놀이를 시작한 것입니다. 야곱에게 이 놀이를 시작하게 하신 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야곱처럼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는 자들은 어디를 가나 멋진 놀이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다 주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야곱을 통하여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남은 것은 우리가 믿는 것뿐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무한한 가능성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들의 놀이 동무가 되어 주십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온 세상은 우리들의 놀이터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새해 벌써 마지막 주일이죠? 올 한 해 우리에게 2013년이라는 놀이터가 주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벽은 우리의 놀이터의 아름다운 벽지에 불과합니다. 한계는 우리의 장난감일 뿐입니다. 쉴 때는 쉬어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놀이터에서 주님과 더불어 최고의 놀이를 하십시다. 사랑과 정의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과 놀 줄 모르는 사람에게 그것부터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먼저 마음껏 놀 줄 아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하여 사랑과 정의의 나라를 또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올해 영육간의 번창의 축복을 기원합니다. 말씀을 거둡니다. 알프레드 수자라는 시인의 시인데요. 우리 스크린에도 나와 있는데 영어와 함께 있어서 조금 글자는 작아 보입니다. 춤추라 아무도 보지 않는 것처럼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노래하라 아무도 듣지 않는 것처럼 일하라 돈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라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야곱의 삶이 아니었을까요? 2003년 주어진 삶에서 아름다운 놀이에 몰두하십시다. 믿음으로 놀이의 힘을 경험하십시다. 혼자 하시지 마십시오. 주님을 친구로 삼아 춤추며 사랑하며 노래하며 일하며 사십시다. 각자의 놀이터를 사랑하십시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아멘. 많은 희망을 안고 2013년도를 시작했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 무의식 깊은 곳에서는 올해 많은 숙제를 안고 시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2013년, 주님과 함께 놀라운 상상력을 안고 꿈을 안고 살아가는 새해로 삼아주시옵을 감사드립니다. 먼저 야곱을 본받아 진실로 삶의 아름다운 놀이를 각자의 삶 속에서 새롭게 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들 받은 축복을 안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저희들 아름다운 한 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놀이터를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